VOA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앞으로 미국은 미국의 군사력 대신에 외교에 집중해 새로운 시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취임 후 첫 유엔 총회 고위급 회의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의 10년은 전 세계에 있어서 결정적인 10년이라며 이 기간 동안 국제사회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기후변화와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이 다음 세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지금 이 순간 전 세계는 역사적 변곡점에 서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 같은 도전은 기술적 혁신과 국제적 협력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지 전쟁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중국이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와 새로운 냉전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세계 권위주의 국가들과 열심히 경쟁하는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공동의 미래를 위한 열쇠를 쥐고 있는 도전에 대해 자원을 헌신하는 데 주목하고 있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북한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한반도와 영내의 안정을 증진하고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할 실질적인 약속과 함께 가능한 계획을 향한 구체적인 진전을 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영국, 호주와의 새 안보동맹 오커스 출범 후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백악관은 21일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뉴욕 유엔 본부에서 스콧 모리스 호주 총리와 만나 미국과 호주 동맹의 70주년을 기념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성명에 따르면 양국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공유된 가치와 상호 이익, 동맹과 파트너와의 협력의 중요성 등에 기반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약속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유럽연합 EU를 포함한 유럽의 동맹국들과 파트너들이 인도태평양에서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과 협력과 공동작업을 심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유엔 총회 고위급 회의 연설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강조한 점을 언급하면서 바이든 정부가 기후변화 해결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4일 일본과 호주, 인도와의 협력체인 쿼드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으로 이날 모리슨 총리와 또다시 만나게 될 예정입니다. 한편 앞서 미국과 영국, 호주가 체결한 새로운 안보협력체 오커스와 관련해 프랑스가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이날 두 정상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캐나다 총선에서 21일 지스탱 트리더 총리가 이끄는 자유당이 사실상 승리를 확정했습니다. 현재 집권 여당인 자유당은 하원 전체 338석 중 158개 의석을 확보해 제1야당인 보수당이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122석을 앞질렀습니다. 이로써 트리더 총리는 세 번째 연임을 확정지었지만 당초 목표로 잡은 과반 의석 확보에는 실패했습니다. 당초 이번 총선은 2023년 10월에 치러질 예정이었지만 트리더 총리가 여소야대를 탈피하기 위해 2년 앞당겨 조기 총선을 실시했습니다.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 업체 중 하나인 헝다그룹이 대규모 채권 결제 마감일을 앞두고 이를 결제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파산을 맞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헝다그룹의 부채는 1조 9,700 위안, 이화로 3,046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 중 헝다그룹이 은행과 신탁 등 금융기관에서 빌린 자금 규모만도 884억 달러에 달하는데 이 중 절반 가까이는 만기가 올해까지입니다. 특히 오는 23일은 헝다그룹이 발행한 5년물 채권의 이자 8,350만 달러의 지급일입니다. 중국을 대표하는 민영 부동산 개발업체 중 하나이던 헝다그룹의 위기는 전체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들로 전이되면서 업계 전체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뉴스 오택성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2일 수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이윤영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우라늄 농축 등 핵 프로그램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 관련 활동이 연이어 포착되면서 향후 미북 협상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최근 핵 관련 움직임과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한국과 일본 등에 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평안도와 황해도는 10에서 50mm, 함경도는 5에서 30mm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9도에서 19도, 낮 최고기온은 14도에서 26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2.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우라늄 농축 등 핵 프로그램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미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계속 추구할 것이라는 원칙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은 20일 북한이 핵 프로그램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날 개막한 제65차 IAEA 총회에서 북한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nuclear program goes full steam ahead with work on plutonium separation, enrichment, uranium enrichment.
북한이 플루토늄 분리와 우라늄 농축 그리고 다른 활동 등 핵 프로그램 관련 작업을 전력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유엔 안보리의 여러 결의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어 IAEA는 북한 핵 검증과 관련해 준비가 돼 있으며 북한에 즉시 돌아갈 수 있는 정보와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관련국들이 정치적 해법과 진전의 길을 발견하면 IAEA는 반드시 북한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IAEA가 최근 보고서와 사무총장 연설 등을 통해 북한의 잇단 핵 프로그램 재개 움직임을 지적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특히 그로시 사무총장이 연설에서 북한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 우라늄 농축을 명시적으로 거론한 것이 주목됩니다. 앞서 IAEA는 지난달 27일 공개한 연례총회 보고서에서 2월 중순부터 7월 초까지 영변 방사화학실험실의 가동징후와 함께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5메가와트 원자로가 7월 초부터 가동된 징후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어 그로시 사무총장은 지난 13일 IAEA 정기이사회에 맞춰 발표한 성명에서는 북한이 최근 영변 원심불리기 농축시설에서 냉각장치를 제거한 것으로 보인다는 새로운 움직임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부 장관이 대신 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메시지를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continues to seek a mutual return to compliance with the Iran nuclear deal and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미국은 이란 핵 합의의 상호 준수와 함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계속 추구하며 모든 회원국이 추후 예정된 핵확산 금지 조약 검토 회의에서 핵 비확산에 대한 지속적으로 공유된 약속을 보여주길 촉구한다는 겁니다. 유럽연합도 이날 연설에서 IAEA 사무총장이 최근 보고서에서 지적한 북한 핵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European Union remains deeply concerned by the Democratic Public Republic of Korea'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또 EU는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향한 신뢰할 만한 길로 나서고 이런 방향으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그렇게 할 때까지 EU는 기존 제재를 엄격하게 계속 이행할 것이며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U는 북한의 모든 관련 당사국과 의미 있는 논의에 참여하고 국제사회의 관련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UN 안보리 관련 결의들을 준수하고 핵 확산 금지 조약과 IAEA 안전 조치에 조기 복귀하며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를 서명 비준할 것을 촉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IAEA 총회가 결의를 통해 북한에 확고한 메시지를 보내고 북한 핵 프로그램 검증에서 IAEA의 핵심 역할을 재확인하기를 기대한다고 이유는 말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20일부터 24일까지 오스트리아 빈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며 이 기간 북한의 핵활동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의 핵 관련 활동이 연이어 포착되면서 향후 미북 협상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 개발이 지속되는 가운데 시간이 흐르면 자칫 비핵화가 아닌 핵 감축 협상에 나서야 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최근 활발해진 북한의 핵 활동이 올해 초부터 예견된 일이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올해 1월 핵무력을 강화하겠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공표가 위성자료와 국제기구 등의 분석을 통해 점차 현실로 확인되고 있다는 겁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수석 부차관부는 20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전하려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It is possible that there is also a political slash diplomatic message in all of this.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부는 최근의 활동들을 통해 북한이 정치적 외교적 메시지를 보내고 있을 수 있다며 이 메시지는 만약 미국이 양보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자신들이 공표한 것을 그대로 하겠다는 사실을 노골적으로 상기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 정책국장도 최근 북한의 행동에서 미국에 대한 압박 의도가 확인된다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has signaled its objectives of continued nuclear.
스나이더 국장은 북한이 올해 1월 노동당 대회에서 핵과 군사 개발을 계속한다는 목표를 드러내 보였다며 그것이 미국이 입장을 바꿔 자국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유일한 지렛대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최근 관측된 핵 활동은 핵 강국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고 영내 안보 상황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며 미국이 핵 보유국 지위를 받아들이도록 압력을 가하겠다는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 대표도 북한은 자신들이 핵 보유국이란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는 사실을 말하려 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So what is North Korea telling us? North Korea is telling us that they cannot be ignored.
북한은 자신들에게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과 핵 억제력이 있으며 이 문제가 다뤄져야 하는 사안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미국과 마주앉기 전까지 북한은 계속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라면서 북한을 어떻게 협상 테이블로 불러들일지는 또 다른 문제지만 북한이 매력적이게 느낄 만한 무언가로 북한을 복귀시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과의 협상이 장기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북한의 핵 개발이 계속된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미북 대화는 비핵화가 아닌 감축 논의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부는 북한이 미국의 판이 바뀌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북한이 과거 스스로를 핵강국으로 선언하고 이 지위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말한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As they have declared themselves to be a nuclear power and they have every intention of remaining one.
따라서 이번 메시지의 이면에는 과거 발언을 상기시키는 것은 물론 북한과의 대화가 더 이상 핵무기 역량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켄 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장은 지금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북한이 미국의 심각한 위협이 되는 상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y will have a demonstrated missile capability with a warhead. They can do re-entry and can be targeted.
북한은 언젠가 미사일 핵탄두 장착과 재진입 기술, 여러 개의 재진입 발사체,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 무력화 등의 역량을 갖추게 될 것이고 이는 곧 미국이 군축 협상에 나서는 시점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다만 고수 국장은 군축 협상 자체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미국은 이를 원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도 북한의 핵무기 역량이 계속 발전한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정확히 이런 이유 때문에 전략적 인내는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국제 문제 속에서 계속 확대되는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우선순위가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는 여전히 의문이라고 스나이더 국장은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현 시점에 미국의 선택지가 많지 않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이미 언제 어디서든 아무 조건 없이 북한과 만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있는 건 북한이란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무엇을 더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I'm not sure what you would have the Biden administration do. They've made it very clear they would like to talk.
매닝 연구원은 현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억지력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상황이 더 위험해지는 만큼 이에 대비한 억지력을 더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삼각 공조를 강화하는 것도 미국이 할 수 있는 일로 분석했습니다. 기트라니 전 차석 대표도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데 동의하면서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You got to get a message to the North Koreans to make it clear to them that they will benefit if they sit down and have talks. I mean, North Korea wants
제재 해제와 한국 전쟁을 끝내는 평화 체제 구축, 미국과의 관계 개선, 그리고 한국과의 경제 협력과 국제 사회 정당성 등 북한이 원하는 많은 것들은 협상 테이블에 마주앉아 얻을 수 있는 것이란 점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어느 누구도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을 원치 않는 상황에선 북한을 더 강하게 압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며 대북 압박 강화를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다만 미국과 한국이 이 같은 접근 방식에 대한 지지 욕구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며 실현 가능성은 낮게 분석했습니다. 고수 국장은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이 터무니없는 생각인 만큼 결국 해법은 외교일 수밖에 없다며 외교는 북한과 관여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를 위해선 무언가를 제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And diplomacy means you've got to engage North Korea, which means you've got to put something on the table to get North Korea to
미국은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단순히 걸어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지만 북한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는 겁니다. 고수 국장은 제재 완화 제안 등 북한을 불러들일 수 있는 열쇠를 미국이 쥐고 있다면서도 현재 전통적인 외교 방식을 고수하는 바이든 행정부에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자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최근 핵 관련 움직임과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한국과 일본 등에 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20일 북한의 최근 핵과 탄도미사일 활동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영내 동맹국 등의 위협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리카 바크스 러글스 국무부 국제기구 사무국 대사는 이날 유엔 총회 관련 전화 브리핑에서 최근 북한의 핵 활동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유엔 총회 기간 중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메시지가 무엇인지 묻는 DOA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has condemned the DPRK's missile launch as you noted and we have had a robust statement on that.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강력한 성명을 발표했다는 겁니다. 또 북한의 이런 활동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북한의 이웃 국가와 국제사회, 영내 미국의 가까운 동맹에 위협을 제기한다는 점도 상기시켰습니다. 바크스 러글스 대사는 이어 미국이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에 전적으로 전념하고 있고 북한의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remain absolutely committed to a diplomatic approach to the North Koreans and have called on them to engage in dialogue.
아울러 바크스 러글스 대사는 미국은 한국과 일본 방어에 대한 공약이 절대적으로 굳건하게 남아있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미국의 제재와 유엔 제재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미국은 제재를 계속 이행할 것이고 다른 국가에도 제재를 강력히 집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바크스 러글스 대사는 이어 미국은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만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를 바라지만 애석하게 지금 북한은 그렇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eah, we've said repeatedly that we're prepared to meet with the North Koreans without preconditions, and we would hope that they would respond positively on this, but sadly, to date, they have not.
바커스 러글스 대사는 유엔 총회 기간 북한과의 접촉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북한과 전제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으며 북한의 호응을 바란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이어 유엔 총회 기간 한국, 일본과 회동이 계획돼 있다며 이 회동에서 북한 문제를 포함해 영내 안보 문제 전반을 논의하고 양국과 또 3국이 좋은 논의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한국보다 더 강력한 동맹국은 없다며 한반도에서 계속되고 있는 위협에 대응해 군사적 대비태세를 갖추고 역량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20일 한국보다 더 강력한 동맹국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There's no stronger ally than the Republic of Korea.
커비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한국의 성공적인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시험 발사가 북한의 도발 억제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상호 보완적인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동맹인 한국과 계속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 당국은 지난 15일 독자 개발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수중 발사 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한반도에서 지속되고 있는 위협에 대응해 준비태세를 갖추고 역량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 would simply say that we continue to work closely with our allies in the Republic of Korea on making sure that we have complementary military capabilities and that we keep those capabilities.
커비 대변인은 동맹 자체의 힘과 단결이 억제 능력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싶다면서 이것이 우리가 동맹과 열심히 협력하고 동맹이 우리와 지역의 중요한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최근 강조한 통합 억지력을 언급하면서 이는 미국의 관점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통합 억지력은 우주와 사이버, 해상, 공중 등 다양한 영역을 넘나들지만 세계 일부 지역에서 우리의 동맹국과 파트너들과의 역량을 통합하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BUA 뉴스 박동정입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이 새로운 군비 경쟁의 열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은 군사적 측면에서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대외 정책의 중점을 중동에서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영국, 호주가 지난 15일 3자 안보연합체인 오커스 창설을 전격 발표하고 호주의 핵 추진 잠수함 보유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화상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우리는 3국 간 협력을 심화하고 공식화하기 위한 또 다른 역사적 단계를 밟기로 했다며 우리 모두 장기적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Today we're taking another historic step to deepen and formalize cooperation among all three of our nations. Because we all recognize the imperative of ensuring peace and stability in the Indo-Pacific over the long term.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이 지역의 현재 전략적 환경과 그것이 어떻게 진화할지 모두 다룰 수 있어야 한다며 우리 개별 국가와 세계의 미래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지속되고 번성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에 달려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 나라 정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국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동안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세 나라의 관여와 전략을 감안할 때 오커스는 특히 군사 분야에서 중국의 확장을 억제하고 향후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비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미국 입장에선 바이든 대통령의 아프가니스탄 철군 이후 당초 계획대로 대외 정책의 중심축을 중동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옮기기 위한 구상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에 무게를 두며 동맹들과 중국의 견제를 한층 끌어올리면서 이 지역은 새로운 군비 경쟁의 열점으로 떠오른 겁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핵심 국가인 미국과 영국이 오커스 신설로 호주의 핵잠수함 건조 추진 기술을 지원하게 되자 나토의 또 다른 핵심국인 프랑스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지난 2016년 호주와 체결한 잠수함 12척 공급 사업이 오커스 신설로 철회됐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핵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기술을 다른 나라와 공유하기로 한 건 1958년 옛 소련에 대응할 목적으로 영국의 문을 열어준 이후 63년 만에 처음입니다. 미국의 핵잠수함 기술 이전 대상으로 영국에 이어 호주를 고른 데는 호주가 이미 수십 년간 경제, 군사, 기술 분야 등에서 다양한 파트너십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활발하게 관여해왔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커스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에서 우리 세 나라와 우리의 용감한 전투력은 말 그대로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어깨를 맞대 서 있었다며 미국과 영국, 호주는 오랫동안 충실하고 유능한 파트너였다고 말했습니다.
Our nations and our brave fighting forces have stood shoulder to shoulder for literally more than 100 years. Through the trench fighting in World War I, the island hopping in World War II...
미국의 전통적 동맹인 영국은 최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에 파트너 지위를 신청하는 등 유럽연합 탈퇴 이후 앞으로 대외정책의 중심을 인도태평양 지역에 두겠다며 이 지역에 발을 디디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지난 3월 발표한 경쟁시대의 글로벌 영국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2030년까지 지정학적 경제적 중심이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옮겨갈 것으로 관측하며 영국은 이 지역의 공동 번영과 지역 안정을 위해 외교와 무역 측면에서 더 깊이 관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유럽연합도 인도태평양 진출의지를 밝히고 나섰습니다. 유럽연합은 오커스 신설 바로 다음 날인 지난 16일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경제, 군사, 정치 분야 등에서의 협력을 늘리는 인도태평양 지역 내 협력을 위한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중국과 관련해 이 전략을 설명한 홈페이지 글에서 유럽연합의 역내 접근법은 협력에 관한 것이지 대결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중국과 다각적 관계를 추구할 것이라면서도 중국이 평화롭고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역할을 하도록 장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영국, 호주가 중국을 겨냥한 오커스를 창설한 데 이어 유럽연합까지 중국 견제에 가세한 겁니다. 오는 24일 백악관에서는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한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의 협의체인 쿼드의 첫 대면 정상회의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미국이 나토와 쿼드 등을 앞세워 대중경제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중국은 러시아와 2018년부터 비정기적인 연합군사훈련을 수시로 실시하는 등 군사적 결속을 한층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지난달에는 중국 북서부 사막지대에서 최신 무기들이 동원된 중국과 러시아의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이 실시되기도 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6월 화상정상회담에서 2001년 체결한 설린 우호 협력 조약을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어 7월에는 타지키스탄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미국 견제의 성격을 갖는 상하이 협력기구에 참석해 별도의 회담을 갖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반도에서도 군비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북한은 지난 13일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 성공을 발표한 데 이어 이틀 뒤인 1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동해상으로 쏘아올렸습니다. 같은 날 한국도 독자 개발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수중 발사 시험에 성공하며 미국과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인도에 이어 세계 7번째로 SLBM을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데 성공한 나라가 됐다고 한국 정부는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이 세계에서 노동 관련 사망률이 가장 높은 나라로 나타났다고 유엔 기구들이 공동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의 노동 환경이 주민들에게 육체적으로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엔 산하 세계보건기구와 국제노동기구는 최근 노동과 관련한 질병과 부상의 부담 평가라는 공동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이 보고서는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세계 183개 나라를 대상으로 각국의 노동 환경에서 질병과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담이 얼마나 높은지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00년에는 모든 연령의 인구 10만 명당 41.6명이 노동과 관련된 이유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고 2010년 60.4명, 2016년에는 63명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이 세 개 수치는 각각 해당 연도에서 가장 큰 수치를 나타내면서 북한의 노동 관련 사망률이 183개 나라 중 인구 대비 가장 높은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나 2000년에서 2010년 사이 사망률이 급격히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2000년에 인구 10만 명당 23.9명, 2010년 19.5명, 2016년 17.9명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특히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은 사망률이 감소한 반면 북한은 사망률이 증가하는 대조적인 추세를 보였습니다. 2016년을 기준으로 북한의 바로 뒤를 이은 인도네시아는 39.2명으로 북한보다 23.8명이 적게 나타나는 등 북한의 노동 관련 사망률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미국은 2000년 24.4명과 2010년 21명, 2016년 20.8명의 사망률을 보였고 중국은 각각 37.2명, 32.4명, 32.5명을 기록했습니다. 그 밖에 북한은 과로로 인한 뇌졸중으로 사망한 사람도 세계 183개 국가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은 2000년에 모든 연령의 인구 10만 명당 12.9명, 2010년 21.2명, 그리고 2016년에는 22.3명이 과로로 인한 뇌졸중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북한의 뒤를 이은 인도네시아는 14.5명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 2000년 7명과 2010년 4.1명, 2016년 3.4명이 과로에 따른 뇌졸중으로 사망했습니다. 로버타 코엔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20일 VOA에 북한이 노동과 관련한 사망률이 높은 건 북한 정권이 인권 기준을 무시하기 때문이라며 특히 근로자들에 대한 기준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가가 주민들을 국가를 위해 일하는 도구로 보며 주민들의 존재 이유를 광산업과 같은 어려운 작업에 동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코엔 전 부차관보는 그리고 이 경우 과도한 노동시간을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북한이 무리한 생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민들을 강제로 동원하는 게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특정 노동을 하는데 적합한 훈련을 받지 않았고 그에 따라 노동 현장에서 사고가 높은 비율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스칼라트 사무총장은 많은 주민들이 광산이나 도로 건설 현장에서 일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며 심지어 어린이들까지도 그런 작업에 동원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자유연합 수잔 숄티 대표는 이런 노동 환경에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벌어지는 일도 반영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목격자들의 진술을 통해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들이 안전 기준이 전혀 없이 광산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뒤 광산에서 일하도록 동원된 상당수의 주민들이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고 이 같은 일이 결코 드문 일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스칼라티 사무총장은 북한 내 의약품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것도 문제를 악화시킨다고 설명했습니다. 스칼라티 사무총장은 북한에는 항생제나 진통제, 마취제 등이 늘 부족한 상태로 노동 현장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된 경우 몸의 일부를 절단해야 하는 일도 자주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한교입니다.
한국 정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북한의 외면으로 올 추석에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산가족의 고령화로 시급성이 커지고 있지만 최근 들어 남북관계가 오히려 더 얼어붙으면서 상봉 기대감마저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마지막으로 이루어진 것은 지난 2018년 8월이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그해 4월 만남을 갖고 난 후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2019년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남북관계에도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은 물론 다른 교류들이 중단됐고 그런 분위기가 지속되면서 올해 추석 또한 상봉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18년 당국 차원의 생사 확인 292건, 방북 상봉 170건, 민간 차원에서 생사 확인 7건, 서신 교환 36건, 상봉 1건이던 게 2019년에 들어서는 당국 차원의 교류는 한 건도 없었고 그나마 민간 차원의 생사 확인 2건, 서신 교환 16건, 상봉 1건이 전부였습니다. 2020년 들어서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을 위한 국경 봉쇄 조치로 상황은 더 나빠졌고 급기야 올해는 지난 8월 기준으로 당국 차원은 물론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 사례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남북 교류의 단절 속에서 통일부가 최근 5년간 제작한 이산가족 영상 편지도 단 한 건도 북한 측에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한국 제1야당인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최근 5년간 이산가족 영상 편지를 6,013편 만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 이후 70여 년의 시간을 버텨왔던 이산가족들은 고령으로 인한 사망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국통일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등록된 이산가족의 수는 생존자 47,318명인 반면 사망자는 그 두 배에 가까운 86,212명입니다.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한 이들 가운데 사망한 사람은 2,258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지난 8월 한 달만 314명이 사망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꼭 해결해야 하는 인도적 협력 사안으로 보고 정치 군사적 상황과는 무관하게 진행하겠다는 일관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이번 추석에 즈음에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북한이 지난 7월 말 남북 통신 연락선을 복원하면서 인도적 협력 가능성이 높아진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미한연합훈련 비난 담화를 내고 통신 연락을 또다시 차단하면서 이 같은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산가족의 고령화와 신종 코로나 사태로 비대면 상봉의 필요성이 커진 점을 감안해 최근 전국 7곳에 화상 상봉장을 증설해 총 20곳으로 확충했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16일 이산가족 초청 화상 면담을 갖고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북쪽에서 언제라도 의지를 가지고 화상 상봉을 추진하면 저희들은 곧바로 어르신들이 북녘에 있는 가족이나 친지들을 만나실 수 있도록 도움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남북이산가족협의회 심구섭 고문은 2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남북관계 경색의 장기화에도 일말의 기대를 품고 있던 이산가족들이 지난해 북한의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때 절망에 빠졌다며 고령의 이산가족들 사이에서 이젠 기대감마저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심 고문은 북한도 화상 상봉장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직접 만나는 게 어렵다면 영상 편지 교환이나 화상 상봉을 통해서라도 이산의 한을 풀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금강산에서 만나는 건 솔직히 그 말씀드리면 북한 당국에서 상당히 부담됩니다. 그러니까 화상 상봉으로 하면은 얼굴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손목은 만지지 못하지만은 만일에 그 남북 간의 그 한다면 이걸 꼭 좀 실현시켜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반도 정세는 오히려 긴장이 고조되는 양상입니다. 북한이 최근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통해 무력 시위에 나서는가 하면 영변 핵시설 재가동과 시설 확충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최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성공 등 한국의 첨단 무기 증강에 북한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고 대외정책 기조의 변화 조짐도 없다며 인도적 협력에 북한이 나설 분위기가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또 과거 관행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이 대화에 나서더라도 미국이나 한국 측의 반대급부 없이 이산가족 상봉을 허용하진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단순한 대화 재개만으로는 이산가족 상봉에 동의하진 않을 것이고 나름대로 비핵화 협상의 초기 단계에 진입했다든가 제재 완화라든가 또는 뭐 연합군사 훈련 부분에 작은 성과라도 있으면 이산가족 문제를 허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한국은 물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도 이산가족 상봉 등 대북 인도적 협력에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고 북한은 신종 코로나 백신이 절실해지고 있다며 인도적 분야에서의 협상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시간입니다. 미서부 캘리포니아주 산호세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탈북 여성 권수정 씨의 여섯 번째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권수정 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로나 씨의 이야기입니다. 장양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권수정 씨가 태국에서 만난 탈북민 가족.
엄마가 딸 셋을 데리고 가난하게 출발을 했는데 제가 그때
태국에서도 그런 게 있거든요. 재판이 있어야 재판을 내야만이 한국으로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세 명이 재판 돈을 내가 다 내줬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엄마가 북한 사람이 목을 눌러서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또 아픈 사연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딸 셋을 홀로 데리고 온 가난한 여성의 불행한 죽음. 권수정 씨와 새 탈북민 자매와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아, 제 남편 보고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가 얘들 데리고 싸우고 제가 떨어져 살지 말고 우리가 나도 못 먹고 형제 없고 하는데 우리가 뭐 피를 나눴으면 형제 가고 우리 다 같이 힘든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붙여가지고 살자고 제 남편하고 운영을 해가지고 그래서 데리고 온 거죠.
오늘의 주인공 로나 씨는 권소정 씨의 적극적인 권유로 미국에 오게 된 세 자매 중 둘째입니다. 2009년 탈북해 같은 해 한국에 입국한 로나 씨는 이제 서른을 막 넘겼습니다. 수정 씨의 권유로 미국에 도착한 건 올 3월이었습니다.
이제 미국으로 오라는 제안을 받으시고 어떠셨나요?
이게 솔직히 결정이 그런 결정을 내기까지 저도 이제 충분히 한 6개월 정도 이제 고민을 했었거든요.
6개월이요?
왜냐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서 그 정착 기간이 거의 10년 가까이 걸렸잖아요. 그래서 다행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10대 후반에 오다 보니까 이제 적응이 어느 정도 이제 빨리 됐었는데 그런 거를 이제 또 30대에 또 다시 또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제 선뜻 이제 결정은 이제 쉽게 내려지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로나 씨는 한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후 미국에 오기 전까지 필리핀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아, 어학원 관련 일을 했었어요. 이제 29살, 그때가 이제 제가 29살 딱 이제 20대 후반 마지막이었거든요. 좀 약간 신기한 게 이제 저도 이제 한국에 온 나이가 18에 왔는데 그때 이제 영어 때문에 영어를 지금 안 배우면 좀 더 많이 나중에 후회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너무 커가지고 그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서든 이제 영어를 배우자라는 그런 컸어가지고
한국 사회에서 경력을 쌓기 위해서는 영어를 배워야 한다는 생각에 어학연수차 필리핀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연수 중에 현지 어학원에 취직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어학원에서 저희가 이제 테스팅 이제 했었고요. 저희가 주로 이제 다 한국에서 이제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이제 다 한국에서 이제 학생들 보내잖아요. 학생들 저희가 공부시키고 이제 미국에 뭐 보내기 위해서 뭐 IELTS나 뭐 GED나 뭐 SAT 같은 그런 시험들을 수업을 했었거든요. 거의 그런 매니지먼트 쪽에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했었어요. 졸업은 컴퓨터공학부 졸업했고요. 이제 어차피 IT 쪽이 아무래도 이제 영어가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힘들었어가지고 전공은 이제 워낙 한국에 있으면 이제 다 영어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제가 뭐 대학교 다니면서 이제 어학연수를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솔직히 형편은 뭐 안 되니까 아쉬움이 컸었던 것 같아요. 졸업하고 나서.
필리핀에서 새로운 환경 속에 다양한 경험을 쌓고 있었을 때 로나 씨는 오래전부터 인연을 맺게 된 수정 씨의 제안을 받았고 미국행을 결심한 겁니다.
이제 저도 이제 한국에서 이제 대학교도 졸업하고 이제 어쨌든 그 사회라는 그런 시스템을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적응을 했잖아요. 뭐라고 해야 되지? 너무 이제 좀 한국에서는 이제 좀 각박하다라고 해야 되나요? 다 이제 전부 이제 막 경쟁 사회 막 이래서 뭐 학벌이니 지연이니 이런 게 엄청 좀 많이 심한 편이잖아요, 솔직히. 필리핀에 나와서 이제 그런 조금 이제 마음에 이제 여유가 좀 마음에 여유가 생겼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어차피 굳이 이제 한국에서 살진 않아도 이제 어디 가서 살든지 이제 마음의 안정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왜냐면 저희는 아직까지도 이제 그 북한에서 온 그게 이제 다 적응은 했다라고 하는데 막 그렇게 심리적으로 그렇게 막 스펙들이 다 안정되어지진 않았어요. 마음의 무슨 상처라던가 그런 체제가 이제 워낙 이제 좀 다른 것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뭔가 회의감도 좀 들었고 그래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된 게 그러면 어차피 가족들이 이제 미국에 있고 이제 또 다른 기회가 있으니까 그런 기회를 이제 30대라는 나이에 시작을 해보는 것도 나쁠 것 같지 않다라는 결정이 돼서
미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식하고 계셨었나요?
아직까지 그게 뭐 지금까지도 그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미국이라는 게 이제 뭐 저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아메리칸 드림이라든지 네, 뭐 좀 자유가 조금 더 이제 많다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그런 게 조금 더 이제 더 많은 기회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은 많이 지금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미국에 이제 오는 결정이 조금 쉽지가 않아서 이제 그런 고민이 많이 들었었지 이제 와서 생활해 보니까 물론 뭐 그렇게 많은 기간이 지난 건 아니에요 저도. 근데 이제 낯설지는 또 않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필리핀에서 또 생활을 했었으니까 그런 경험들이 뭐 문화 차이라던가 이런 게 뭔가 이제 되게 익숙한 환경이다라는 그런 느낌은 되게 많이 들고 있어요.
루나 씨는 한국에서 학사 과정을 마쳤고 현재 미국의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수정 씨 남편이 운영하는 택배 회사에서 일을 배웠습니다.
온 다음 날부터 일은 시작하게 됐어요. 솔직히 근데 이제 뭐 세트민들이 이제 와서 미국에서 어떻게 뭐 생각을 하고 어떤 일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일을 이제 직접 이제 뭐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 되게 뭔가 설렜던 것 같아요. 그냥 낯선 뭐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나 직접 이제 손님들하고 얘기도 하고 이제 서비스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라는 게 커가지고 그리고 또 당시에 이제 저는 또 이제 수업은 수업대로 또 진행을 했었다 보니까 온라인이었거든요. 다행히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정신없이 시간이 지났던 것 같아요. 그냥.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로나 씨. 대학원에서는 컴퓨터 인포메이션 시스템, 컴퓨터 정보 시스템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학과는 사업 경영에 필요한 사항을 관리하는 기술 적용을 배우는데요. 로나 씨는 전공 과목과 관련이 있는 직업을 합법적으로 가질 수 있는 이 학교의 CPT,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 처음 왔지만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길을 찾았고 학업과 일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루 일정이 어떻게 되세요?
하루 일정이 보통 뭐 한 시작은 회사에서 보통 한 10시 반에서 10시 뭐 10시 반에서 11시까지 하고요. 그리고 일은 주로 이제 6시 반에서 7시쯤에 끝나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고 토요일은 뭐 아침 저희가 8시에 회사에 가서 5시까지 일을 하고 그렇게 일주일이 되고 그리고 수업은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저녁 수업 6시부터 보통 수업이 있거든요. 일 끝나면 뭐 한 30분 이렇게 끝내고
탈북 후 한국에 정착해 공부하고 한국 사회에서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 쌓았던 시간 그리고 20대 후반에 또다시 낯선 땅 필리핀에서 영어를 배우며 더 나은 능력을 갖추기 위해 집중했던 시간들. 이런 시간들은 미국 정착의 걸음이 됐고 특별하게 찾아온 이 기회를 더 값진 것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평안도와 황해도는 10에서 50mm, 함경도는 5에서 30mm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9도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26도가 되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안 남북도는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 낮 최고 기온 23도 예상됩니다. 남부 아침 최저 17도, 낮 최고 22도, 양덕 아침 15도, 낮 21도, 신의주 아침 14도, 낮 22도, 구성 아침 14도, 낮 21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는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 낮 최고 기온 17도, 단계 아침 14도, 낮 16도, 희천 아침 14도, 낮 20도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구름 많고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 낮 23도, 개성 아침 18도, 낮 22도, 사리원 아침 17도, 낮 23도, 신계 아침 17도, 낮 22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는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맑겠고 평강은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원산 아침 18도, 낮 25도, 장전 아침 19도, 낮 25도, 평강 아침 14도, 낮 21도 예상됩니다. 함경 남북도는 함경 남도는 흐리고 한때 비가 오겠고 함경북도는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함흥 아침 16도, 낮 25도, 장진 아침 10도, 낮 16도, 청진 아침 17도, 낮 24도, 김책 아침 17도, 낮 26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는 오전에 흐리다가 오후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 아침 12도, 낮 18도, 김영관 아침 9도, 낮 17도, 삼지연 아침 9도, 낮 14도 예상됩니다. 해상은 동해는 구름 많고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2.5m로 일겠고 먼바다는 오전에는 1.5에서 3.5m, 오후에는 2에서 4m로 일겠습니다. 서해도 구름 많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 앞바다는 오전에는 0.5에서 2m, 오후에는 1에서 2m로 일겠고 서해 북부 먼바다는 오전에는 1.5에서 2.5m, 오후에는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9월 22일 수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이윤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티그라이 지역과 이웃 아파르 아마라 지역이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에티오피아 정부군과 티그라이 인민해방전선이 9개월간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티그라이 주민들은 먹고 살 식량이 떨어졌습니다. 6월 현재 90만 명의 현지 주민들이 기아에 직면했고 주민의 90%인 520만 명이 원조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난 6월 28일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에티오피아 정부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휴전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분쟁 지역인 메켈레에서 정부군을 철수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티그라이에는 아직 식량과 연료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티그라이에 들어가는 도로는 봉쇄됐으며 교량은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아디스 아바바에서는 비행기로 티그라이에 인도주의적 물품을 공수하겠다는 요청은 묵살되고 있습니다. 티그라이뿐만 아니라 인근 아마라와 아파르 지역 상황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집을 버리고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또 에티오피아 북부에 있는 에리트레아 난민들은 에리트레아 정부군과 티그라이 인민해방전선 양측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 같은 난민에 대한 공격을 강하게 비난합니다. 미 국제개발처는 안전이 보장되는 한 에티오피아 주민들과 아파라와 아마라 지역의 난민들을 돕고 있습니다. 사만다 파워 국제개발처 처장은 티그라이에 대한 인도적 물자 지원이 극히 부진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는 식량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에티오피아 정부가 차량 보호와 항공 수송 등을 방해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의 안토니우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인도주의적 기관들은 구호 물품을 실은 트럭을 하루 100대씩 보낼 수 있지만 7월 중순 이후 하루 10대 수송이 고작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구호 물품이 곧 재개되지 않으면 수십만의 사람들이 위험에 처하고 수십만 명의 사람들은 기아에 직면하게 됩니다. 사만다 파워 국제개발처 처장은 미국은 에티오피아 정부에게 티그라이 지역 주민 수백만 명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즉각 식량을 비롯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앞으로 미국은 미국의 군사력 대신에 외교에 집중해 새로운 시대로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취임 후 첫 유엔 총회 고위급 회의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의 10년은 전 세계에 있어서 결정적인 10년이라며 이 기간 동안 국제사회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기후변화와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이 다음 세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지금 이 순간 전 세계는 역사적 변곡점에 서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 같은 도전은 기술적 혁신과 국제적 협력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지 전쟁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덧붙였습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북한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제76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의에서 다자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날 방송된 화상연설을 통해 세계 지도자들에게 국가 간의 분쟁은 대화와 협력을 통해 처리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화상연설에서 한 나라의 성공이 꼭 다른 나라의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면서 세계는 모든 나라의 공동개발과 발전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크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또 이날 연설에서 미국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외부로부터의 군사적 개입 그리고 소위 말하는 민주적 변화는 해를 끼칠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시 주석의 화상연설에 앞서 고위급 회의 두 번째 연설에 나선 조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중국을 암시하며 미국은 중국과 새로운 냉전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영국, 호주와의 새 안보 동맹 오커스 출범 후 호주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백악관은 21일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뉴욕 유엔 본부에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만나 미국과 호주 동맹의 70주년을 기념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성명에 따르면 양국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공유된 가치와 상호 이익, 동맹과 파트너와의 협력의 중요성 등에 기반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약속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와 유럽연합 EU를 포함한 유럽의 동맹국들과 파트너들이 인도태평양에서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과 협력과 또 공동작업을 심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한편 앞서 미국과 영국, 호주가 체결한 새로운 안보협력체 오커스와 관련해 프랑스가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날 두 정상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캐나다 총선에서 21일 지스틴 트뤼도 총리가 이끄는 자유당이 사실상 승리를 확정했습니다. 현재 집권 여당인 자유당은 하원 전체 138석 가운데 158개 의석을 확보해 제1야당인 보수당이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122석을 앞질렀습니다. 이로써 트뤼도 총리는 세 번째 연임을 확정졌지만 당초 목표로 잡은 과반 의석 확보에는 실패했습니다. 당초 이번 총선은 2023년 10월에 치러질 예정이었지만 트뤼도 총리가 여소야대를 탈피하기 위해 2년 앞당겨 조기 총선을 실시했습니다. 언론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 중인 상황에서 조기 총선 감행 결정은 많은 반발을 야기했다며 선거 비용, 백신 접종 여부를 놓고 캐나다를 찬반으로 분열시키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 중 하나인 헝다그룹이 대규모 채권 결제 마감일을 앞두고 이를 결제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파산을 맞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헝다그룹의 부채는 1조 9천 위안이 넘고 위아로 3,046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 중 헝다그룹이 은행과 신탁 등 금융기관에서 빌린 자금 규모만도 884억 달러에 달하는데 이 중 절반 가까이는 만기가 올해까지입니다. 중국을 대표하는 민영 부동산 개발업체 중 하나이던 헝다그룹의 위기는 전체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들로 전해되면서 업계 전체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헝다그룹의 파산설로 인해 20일 홍콩 증시는 전거래일 대비 3.3% 폭락했습니다. 세계뉴스 오택성입니다. 9월 22일 VOA 새벽 방송을 모두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